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를 주시는 분들의 신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분들이 어떤 신분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계시를 주신 분들 앞에서 함께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우리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먼저 이 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 중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오늘 봉독하신 본문 중에 그 일곱 교회 이름이 등장하네요.
예.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예, 그것은 2장에 그 상태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요, 지리적으로 재미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통칭했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지방이지만 터키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예. 재미있는 위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리적 위치에도 재미가 있습니까?
네, 글쎄요.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지리적 배열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지리적 배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요. 지리적 배열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들도 의미가 있어요.
예.
이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교회들에게 보낼 편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제 봉독한 사절에 의하면 2장 3장의 내용만을 그 교회들에게 2장 3장의 내용만을 그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예.
전체가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속히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지리적 위치가 다 복음의 진행과 종결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그 배열된 지리적 위치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지리적 배열이 어떤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자세히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기에는 우스운 소리일지도 모르는데요.
네. 네.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스므나가 있고 더 북쪽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동남쪽으로 두아디라가 있고 남쪽으로 사데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동남쪽으로 빌라델비아가 있고 다시 동남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처음 시작한 에베소에서 그냥 동남쪽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멀긴 하지만요. 이제 지리적 배열을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작한 에베소가 있는 지역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배열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순환하는 모양의 배열입니다. 또 그 이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으뜸, 제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스무나는 모략인데 이것은 두드릴수록 향이 짙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향료 이름입니다. 다음은 버가모인데 성체니까 높이 들렸다는 뜻이고요. 두아디라는 고난의 향내라는 뜻이고 사대는 즐거움의 찬송이라는 뜻이고 혹은 남아있는 것, 혹은 또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뜻이라고도 하네요. 빌라델비아는 형제 우애이고 라오디게아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말고는 성경 다른 곳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네.
라오디게아도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를 너희가 읽고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도록 하라는 말이 한 번 있을 뿐이거든요.
네.
예, 나머지 교회들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생소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도 일곱 교회의 이름에는 빠졌고요. 예, 골로새는 그 이름이 크다 또는 거대하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선택되었지 않습니까?
네.
골로새는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 이름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비록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그 교회들의 지역 배열과 이름의 뜻이 계시록 전체의 역사적 전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있었죠.
네. 아, 참 재미있는 관찰입니다. 지리적 배열과 이름의 뜻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2장에서 일곱 교회를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네.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네.
예, 4절에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위치와 이름의 뜻에 대하여 좀 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하시는 분의 신분에 대하여 이제 기록을 합니다.
네.
첫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호칭은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나타납니다.
네.
즉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또 다음으로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언급되죠. 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결국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은 삼위일명 곧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서와는 좀 다르네요.
예.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타나는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례가 무슨 지위 서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지위 서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새 이름을 한꺼번에 말하려니까 차례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차례일 뿐인데 그것을 아버지는 아들보다 높고 아들은 성령보다 높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삼위의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우선 목사님들이 축도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예수님을 첫째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네.
성령을 첫째로 기록을 하고요.
네.
예수님을 둘째로 기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셋째로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차례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의 영감을 주실 때에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계시록의 본문은 아버지 성령 아들의 차례로 나타냈잖아요.
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는 동일하게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또 이 본문 말씀에서 다음 구절도 유의해야 합니다.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은혜의 평강을 비는 말은 아마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편지서에 다 있는데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거기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령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성과 삼위일체성에 대하여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한 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들이 다 그들로 하여금 그런 영향을 받도록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네.
예, 이런 주장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계시록에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빕니다. 편지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빈대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에 대한 묘사가 참 복잡하네요.
예.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네요.
예, 그래요. 이런 칭호는요,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런 칭호를 계시한 것 같아요.
네.
이 칭호를 통하여 계시록 전체의 상황을 암시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표현을 보면은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했죠.
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지요.
네.
아, 이런 표현은 계시록이 나타내는 전 역사적 기간에 철저히 역사를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원 전부터 이제와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왜 성령을 여기서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이 성경의 숫자 개념으로 일곱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만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죠. 3장 1절에도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신 분이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장 5절에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바로 일곱 영이라고 하죠.
네.
5장에서도 6절에 일곱 눈이라고 하고 그것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계시록에서는 성령을 항상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곱 등불로, 일곱 눈으로 표현되기도 했잖아요.
네.
등불과 눈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등불, 곧 빛이 없으면 눈은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성령은 등불이면서 동시에 눈이시지요. 그런데 일곱이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수행하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사야 11장 2절의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성령을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일곱 기능적 칭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과 또한 이런 기능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의 계시를 배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성령을 일곱 기능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없는데요. 유독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계시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이 나타내는 전 역사적 기간에 철저히 역사를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계시록은요, 일곱이라는 숫자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수를 사용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볼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역사적 진행을 일곱으로 구분해서 계시하시는데 그 일곱 구분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2장 3장의 일곱 교회는 매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특이하게 표현한 것과 같이 성령도 그처럼 좀 특이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기록을 그냥 넘겨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전체적인 구조를 늘 생각하면서 뜻을 살펴야겠네요.
예.
그럼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식이 장황한데요.
예.
이것도 계시록의 내용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수식입니까?
아,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 나타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아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요.
네.
성령은 그 보호자 앞에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삼위가 삼각형 형태로 좌정하고 계시는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보호자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이 지구의 모든 사물이 삼이라는 숫자로 형성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주가 3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기본 구조가 3이라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네.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로 3차원이죠.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로 3차원이죠. 이 물질도요, 에너지, 운동, 현상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이죠. 예, 창조주가 3위일체로 계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3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고요. 이 충성되다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계시한 구주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다니엘 9장 24절에는요, 70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일을 6가지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6가지 사건이거든요.
예.
이 중에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은 구주가 세상에 오셔서 성경이 계시한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으로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
과연 예수님은 70일에 포함된 예언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네.
둘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인데요. 이것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십자가로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과 관련된 승리의 선언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 왕권을 완전히 되찾은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왕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절로 넘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심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둘째 그 사랑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것, 셋째로 그렇게 해방된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사업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도 계시록 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장에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모두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계시록의 내용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신 삼위께서 계시록에 예언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 세상 역사에 진행되고 성취되는 동안 그렇게 표현된 분으로서 관여하시고 일하실 것을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나라를 삼는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은 그런대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약속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이 약속에 이르리라고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죠. 그러나 이 약속은 그들의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15장 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믿음직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를 나라를 삼았다고 했는데 나라는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고요. 예수께서 구원한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또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아닙니까?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문제지요. 이 말씀 중에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말은요, 엔토스 휘모온인데 너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엔토스는 물론 안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이 말은 너희가 질문하는 이 중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그 모신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 12장 28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중생해서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라는 뜻이 되죠. 물론 예수께서 일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도 되고요.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 인격이 천국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인격 천국을 이루고 재림하시는 날 이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네.
오늘날요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그 환경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크,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천국이 안 되면 그 환경은 삽시간에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탁 지어놓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었죠.
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제 비교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예쁜 아이를 보면은 아유 꽃같이 예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누구만 못해요.
꽃보다
못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잘난 아이를 보면 아이고 달덩이 같다 이러잖아요.
네.
이거는 아이가 달보다는 덜 아름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그 표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구만 밖에 안 돼요.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창조하고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아주 못나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인격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준 것이죠.
네.
우리가 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에 다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아,
예.
기도로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